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피곤하고 힘든 그런 시간이지만, 그러나 생명된 말씀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길을 찾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 시간 이 말씀을 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이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 바쁘게 세상을 살 줄로 압니다. 근데 그 바쁜 세상에 신자는 좀 더 바쁘죠. 불신자 같이 가정일, 직장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교회 일까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이제 맡아서 해야 되니까 불신자보다 더 바쁘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그 신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 일을 얼마나 했느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좌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하고 세상을 절대 따로 보시지 마시고 내가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느냐 그걸 여러분이 항상 살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뭘 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하나님 교제하는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뭘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마음이 항상 이 땅을 향해 있다면은 그 사람 뭘 해도 심지어 뭐 찬송을 부르고 또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건 제사라는 행위 그 자체에다가 의미를 두고 한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는 제사 드렸으니까 귀신과 교제한 것이다 이게 아니고 제사 드릴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겁니다. 그 제사 드릴 때의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것은 몽땅 가진 귀신과 사귀고 있는 거다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거다 그런 뜻이었다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그 마음 자기를 위한 마음 아닙니까? 자기를 위한 마음 자기를 위한 이기심 이런 마음이 결국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방식인데 우리가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 버리면은 그게 결국엔 사단의 마음과 일치한단 말이죠. 사단의 마음과 똑같으니까는 그게 결국 귀신과 교제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상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우상을 다 섬깁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바쳐요. 그리고 결국에 교인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해주는 그 목적이 나를 위해서 위한 목적이라면은 그게 결국에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거죠. 또 뭔가 바치면서도 그것이 자기를 위해 바치고 있다면은 그게 결국에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하고 뭐가 다르더냐 그러한 의미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목사님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는 게 아닙니까? 너 비약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그 생각을 제가 마시라겠는데 왜 우상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우상의 문제가 제가 말한 그런 식으로 이해를 안 하면요 지금의 교회에는 그 사도 바울이 말한 얘기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교회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말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지금 교회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리하면 가르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 점치지 말아라, 뭐 궁합 보지 말아라, 제사 드리지 말아라. 겨우 이 정도로서 한정 지어가지고 우상 섬기는 것으로 가르친단 말입니다. 겨우 그런 거 점치지 말고 궁합 보지 말고 뭐 이런 것 하지 말라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이 말씀을 남겨놨겠느냐 그거예요.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점을 칠 때 점치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점을 치고 자기를 위해서 내 앞날 알아가지고 좀 화를 방비하자 나를 위해 점치는 거 아닙니까? 궁화 보는 이유도 뭡니까? 자기를 위해 궁화를 봐요. 미리 좀 맞는 짝 골라가지고 쌈 안 붙이고 행복히 살아보자 나를 위해서 궁화 본다 그 말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사자를 싫어한다 하지 않습니까? 사자를 왜 싫어합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사자 덕을 좀 봤는데 하도 더워가지고 독서실 하나 구해놨습니다. 제가 에어컨이나 독서실을 구했는데 그 가보니까는 에어컨이 3대가 있는데 그 앞에 전부 방이 다 차 있어요. 근데 하나가 비어있다란 말이죠. 에어컨 바로 앞이 방인데. 그래서 아저씨 보고 아니 이 방이 왜 비어있습니까 하니까는 이게 사오시라고 안 들어간다는 게라 사람들이 시험을 치거든요. 사자니까는 기분 나쁘다 안 들어가는 게라. 근데 이 방 주의사 해가지고는 제일 늦게 간 사람이 에어컨 나면 시원한 방 차지했단 말입니다. 사자 덕을 봤어요. 근데 사자를 왜 싫어합니까? 자기를 위해, 사자를 자기를 위해서. 나한테 무슨 불리한 일이 있을까 봐서. 또 사람들이 묘자를 왜 봅니까? 묘자를 보는 이유도 죽은 사람 위해서 묘자를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묘자를 본다. 그 말입니다. 결국 지금의 사람들의 우상이 뭔지 압니까? 내가 우상이 내가. 몽땅 모든 중심이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행동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 사단이 세상을 멸망을 끌고 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너를 위해 살아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위해 하지 말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사탄의 방식하고 예수님 방식을 비교를 해보십시다. 반대가 돼버립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세상에 자기를 버리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단의 방식과 반대가 돼버립니다. 너를 위해 살아라는 세상에 너를 버려라 그런 방식을 대입시키기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 사단이 예수를 유혹한 것도 뭡니까? 몽땅 다 자기를 위해 움직이는 그렇게 유혹했지 않습니까? 능력도 자기를 위해 써라 기적도 자기 영광을 위해 써라 몽땅 자기를 위해 써버리는 그런 쪽으로 사단이 예수를 유혹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행동 중심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움직였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이 말도 누구의 일을 다 이룬 것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다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 그런 말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 말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자기를 위해 뭘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우상과 연합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위해 예배드리는 것 그건 제사와 마찬가지다. 나를 위해 제물 바치는 것 그건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과 일맥상통하다. 절대로 비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상을 찾아온 방식과 내가 하는 방식 그게 일체가 돼버리면은 그게 결국에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조심히 살펴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 귀신의 방식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판단을 하거나 결정할 때 꼭 뭐가 나오냐면은 인간 사고방식과 인간 가치가 튀어나옵니다. 그걸 조심을 한단 말이죠. 교회가 이게 참 어려워요.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내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나와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당연하고 이치에 꼭 맞는 일입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맞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 방식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다르니까. 세상 가치관은 뭡니까? 크고 높고 많고 위대한 거. 이걸 가지고 옳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크고 높은 게 좋은 것이고 낮고 천한 건 작은 건 틀린 것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설교자가 선지자 마음으로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요 교회 부흥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버립니다. 반면에 아무리 성경에 어긋난 잘못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만 부흥되면은 그게 올라버려요. 그게 옳은 일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모든 판단 조건이 뭐냐면은 지금 이 성경 진리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교회가 부흥되느냐 부흥되지 않느냐는 이런 결과에 돋버리더라. 그게 현실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만 부흥되면 모든 게 옳다고 주장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오히려 있는 교인까지 뭔가 반감을 줘버리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대부분의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 신학적으로 설교 방법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해요. 흔히 뭐 제목 설교, 강해 설교, 무슨 간증 설교 이렇게 구분을 딱 해놓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구속사 설교라는 이런 게 등장을 했어요. 뭐 설교 시간 아니니까 뭐 설명하지 않겠는데 이 구속사 설교라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것 이걸 가지고 구속사 설교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저는 굳이 뭐 내가 구속사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설교하는 이런 종류의 것들을 가지고 구속사 설교 이렇게 이제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각으로 그런 설교를 보면은 재미없습니다. 재미가 없고 있는 편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들을 뭐 재미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런데 어떤 아는 목사가 그 신학교에 강의하면서 이런 말 했던 걸 제가 들었습니다. 구속사 설교를 아무리 해봐도 교회에 도움이 안 되더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교회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교회에 부응이 안 되더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 이분은 소위 하나님의 그 구속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뭔가 진리를 전한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뭐 구속사 설교를 얼마나 바르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분의 설교하는 목적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설교하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분이 종종 많아요. 어떤 분은 교회 잘못을 비판을 하고 현 교회와 뭔가 다르게 설교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설교함으로 인해서 뭔가 교회에 불만을 가지는 그런 세력들을 좀 모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설교할 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의 부흥을 우선으로 하고 최고의 목적을 삼고 있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부흥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맞지 않는 거다. 이런 결론을 내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은 교회는 부흥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은. 결국에는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설교,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목회 방법, 이런 것들만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라. 이렇게 주장해버린단 말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면은 어떤 방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어쨌든 커지고 높아지고 많아지는 그런 결과만 가져온다면은 그 방법은 자동적으로 옳은 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다, 성교를 많이 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뭐 환경운동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다, 우리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다 이런 식으로 자기 교회 이름을 갖다가 선전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를 선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만이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찾아올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란 말이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 생각할 때에도 어떤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큰일을 생각할지 뻔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왜 뭐냐면은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도 뭐냐면은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식으로 멋대로 영광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큰 것, 많은 것, 높은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리하면서도 뭐냐면은 남들에게 크게 보이는 일, 나를 돋보이는 일, 칭찬 들을 수 있는 일 이런 것들만 골라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죠. 뭔가 좀 감추어지고 뒤로 물러나지고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에 두지 않고 있는 이런 일들은 나 시시해서 못하겠다. 재미있어 못하겠다. 광채간나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생각인데 교회가 이런 사탄의 생각이 치우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것들을 참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나신다면은 무슨 일을 해도 큰 일, 작은 일 구분을 두면 절대 아니단 말이죠. 그 무엇 따지지를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면 됩니다. 큰일 작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일을 실컷하고 났는데 내 이름이 가려진다 그래도 좋다 그 말이죠. 내가 안들어도 좋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결과 그게 없어도 괜찮아요. 심지어 그 일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고 욕을 먹어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은 그야말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가장 작고 초라한 것도 귀하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각,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호박꽃도 꽃이다. 멸치도 고기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꽃 그러면은 장미, 백화 이런 것들만 꽃을 연상을 하지 호박도 이건 꽃으로 치지를 않습니다. 근데 호박꽃도 꽃이에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호박꽃은 물론이고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잡초 그 꽃까지도 꽃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꽃으로 여기시다 여기시겠다 그 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장미 백합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미 백합은 하나님이 신경을 특별히 많이 썼고 호박꽃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담겨 있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훌륭한 솜씨예요. 호박꽃도 하나님의 훌륭한 솜씨라 그 말입니다. 길가에 피어난 이름으로 잡촉까지 나보다 생각납니까? 그까지 몽땅 다 하나님의 훌륭한 솜씨가 담기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들은 꼭 보기에 좋은 거, 보기에 아름다운 거, 이쁜 거 이런 것들에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겼다 이렇게 구분을 해버려요. 그게 세상 시각입니다. 남들보다 예쁜 여자, 예쁜 인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 담게 생각하는 거. 아무리 추한 못난 사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입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의 특별한 신경을 덜 써가지고 더 써가지고 미스코라 된 거 아닙니다. 뭔가 보기에 좋은 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고 생각하는 건 그게 바로 세상 시각이고 세상 가치관이라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조선일보 보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신문에 보면은 광수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만화 그 칼럼인데 그 몇 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만화 칼럼 몇 가지 글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담아놓은 그런 건데 뭐 볼 건 없습니다. 볼 건 없는데 한번 그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얼굴이 예쁜 학생이 학교에서 장학생을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한지 압니까? 아이고 착한 거 이래 한답니다. 근데 얼굴이 되게 못생긴 사람이 장학생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뭐라 하겠어요? 되게 못생긴 사람이 장학생 하면은 이야, 독한 거 이런데요. 뭐냐면, 공부는 얼굴이 이쁜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못생긴 사람 못한다. 이렇게 세상 시각이거든. 근데 못생긴 사람이 장학생이니까 얼마 독하게 공부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선입관입니다. 그게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뭔가 의미 있는 말이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 땅 시각이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얼굴이 잘생긴 남자는 결혼을 해도 잘생긴다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놀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코미디언 서세원, 그 양반 부인 보고 제가 놀랬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부인을 구했노, 굉장히 놀랬어요. 왜냐면은 그 얼굴이라면은 이런 얼굴 부인이 아니겠냐, 이런 마음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세상의 시각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그 시각이 밤새 살아가요. 이제 그런 게 인간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면 자연히 작고 초라한 것은 무시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해도 작고 초라하게 보이는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고 초라한 것에는 만족이 있을 리가 없고, 만족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는 그런 마음은 결국 불평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런 말을 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영광을 위하는 일을 가지고 어떤 거창한 일로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말을 해요. 먹고 마시는 거 일상생활입니다. 그 일상생활 속에서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이런 말이란 말이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말을 하니까 뭐 목사가 하는 일이 영광이 된다거나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구제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오는데 그런 생각 버리세요. 성가대가 찬양으로 영광 돌린다 이럴 때에도 사람들은 찬양을 멋있게 부르는 부를수록 영광이 되리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게 영광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상상외로 간단하고 작은 것입니다. 33절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런 말을 하죠. 이 말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간에 자기 유익보다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 그게 곧 영광을 위한 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걸 갖다 자기를 위해 했습니다. 다른 사람 입장, 그건 전혀 마음에 두지 아니냐고, 나만 편하면 됩니다. 내 편하면 되고 내 이름만 드러나면 그만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예수님께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나에게 지금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더 우선으로 앞세웠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자기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날까지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재림할 때까지 뭐하고 살랍니까? 지금 하나님 믿으면 재림할 때까지 뭐할 거예요? 이겁니다. 영광을 위해 하는 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 살아가는 거. 자기를 위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 자, 그러면은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뭐냐, 이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어떤 것도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내 자유가 형제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뭔가 상처가 될 수 있다면은 내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 한 예를 말합니다. 어떤 친구가 나를 점심시간에 초대를 해서 갔다고 합시다. 그때 고린도 교회는 고기라고 하는 것은 몽땅다 우수한 재물에 받쳐진 것이 밖에 나온 것, 그게 세상 시장에 파는 고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불신자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어이, 이 고기 우상 바친 거 아닌가? 이런 질문 하지 말고 그냥 먹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를 생각, 초대한 그 친구의 마음을 생각해서 묻지 말고 먹어주라 이런 얘기죠. 만약 내가 이 고기 우상 바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안 먹고 나와버린다 이러면은 그게 결국에는 호의를 가지고 초대한 그 친구의 마음에게 상처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 바울은 그걸 말해. 그래서 그냥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먹어라. 그런데 반대로 혹 누가 내가 지금 고기를 먹고 있는데 이게 우상재물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 사람 우상재물이라고 말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에 바울은 뭐냐면은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지금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기준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유익을 위하는 마음이냐 이것이 바로 영광 돌리는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네가 지금 누구를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자는 항상 행동에 조심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조심을 많이 하면서 내 행동이 혹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부름을 입었어요.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의와 거룩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의와 거룩을 맺는 행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 사람은 뭘 해도 의와 거룩이 맺어진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얼마나 뭘 어떻게 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이걸 묻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뭘 해도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살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에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참 많아요. 물론 교회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삶 속에 어떤 일을 하나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남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살펴야 되거든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 소금이요 빛이다.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로 살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왜?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없애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주의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내 편한 것 앞세우지 말고 남의 불편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물리에 산다니까는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물리에 산다고 하는 게 뭐 거창한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남에게 도움이 되어주려고 일을 쓰면 된다 그 말입니다. 뭐 나에게 없는 걸 갖다가 억지로 끌어다가 남을 도우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 있는 거, 나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다못해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면은 하다못해 이웃 성도 다른 성도의 고통과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는 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누군가가 자식 때문에 예를 먹는다면은 하나님 저분이 그 자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교회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걸 누가 못합니까? 그런 마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간단해요. 옆에 다른 성도가 주일에 바쁘고 피곤해 저녁 못 나온다 그런다면은 그러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바쁘더라도 말씀인 자를 사모하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하는 거 그걸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린 그걸 갖다가 별로 아무것도 아는 일 작은 일 치는 거예요. 작은 일로 그냥 뭔가 어려울 때 돈 뭉치 푹 내놓을 수 있는 내가 이런 일을 못하나 참 그런 걸 갖다가 남을 돕는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일 눈을 안 돌려버린다 그 말이죠. 작은 일 속에서 소금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 영광을 사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위한 삶을 살까? 이런 데 관심을 둬야 돼요. 예수 믿는다 이런 말 한마디 해놓고 나머지 보통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것 말고 지금 여러분께 주어진 건강, 환경, 물질, 직장 이런 모든 것이 다 세상적 눈으로 볼 때는 비록 초라하고 좋지 못한 것이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아 주님이 준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게을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설사 교회 일을 뭐한다 할지라도 이런 삶에 여러분들이 게을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삶은 부지런한 삶이 돼야 한다 그 말이죠. 32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하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 걸림돌이 되는 거, 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주고 나 때문에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게 남을 거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바울은 아무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나 아니면 교회 밖에서나 혹시 내 행동 또한 내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가 되지 않았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영광을 위해 살려고 이러셔야 됩니다.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영광을 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모든 걸 버리신 주님을 보자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주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힘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가 게을러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 올려는 삶에 게을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부지런히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게 없다고요. 와 없습니까? 모든 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모습들입니다. 남의 불편이 다른 사람 유익이 된다면은 그 불편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기도하는 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몽땅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쁘게 자기를 위해 살아온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방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기주의가 아니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내가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기에 게을르지 않는 그런 제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